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마음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박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고 성경에 나오는 아소도라는 도시죠. 거기는 아시도르라고 칭하는데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박옥수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우리를 그 시장님과 연결시켜준 분의 편지가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이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했습니다. 한국은 1945년도에 해방을 하고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을 했었는데 나라도 작고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작죠. 보면은 인구도 작고 그 다음 자원도 없는데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둘 다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되었는데 공통적인 나라가 됐는데 그분도 생각을 해봤는가 봐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고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지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는 마인드 교육과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분인데 이분이 한국이 발전하게 된 것이 우리 유대인들도 굉장히 사고를 깊이 하는데 그러나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마인드 교육이 더 뛰어난 것 같아 그러면서 박옥수 목사님과 일행들을 초청해서 이 마인드 교육을 정식적으로 정부의 교육부와 협력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키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의미였죠. 보면은 여러분 사고를 깊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깊이 사고를 하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에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은 사고를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뭐 밥을 할 때도 뭐 한 달치 먹을 양식이든 아니면 보름치 먹을 양식이든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뭐 한 달을 잘 먹고 살 건가? 쌀 양을 잘 배분하고 또 중간에 쌀이 부족하니까 죽도 한번 끓이고 그 다음 또 뭐 국수도 한번 끓이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온 식구가 먹고 살려면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적은 생활비를 가지고 또 생활을 해야 돼. 반찬은 또 뭘 할 것인지. 그것도 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돈 가지고 반찬 사서 먹는 시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텃밭도 가꿔야 되고 또 철 따라서 덜로 산으로 가서 나무를 뜯다가 반찬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장아찌를 만들어서 저장도 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보면은. 그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발효식품이나 이 저장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죠.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래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있을 때 다 먹고 없을 때 굶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굶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겨울을 날려면 그건 곧 죽음과 같기 때문에 사고를 깊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절에는 어려움이라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를 많이 하게 만들지만은 요즘 풍족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사고를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캠프나 또 뭐 중학생들 캠프를 하고 간 빈 자리에 보면 잃어버린 소지품이 뭐 몇 박스가 되는 거예요. 겉옷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다 나오는데 아니 이 추운데 얘는 이 겉옷을 이걸 벗어놓고 가면 뭘 입고 갔나? 또 신발을 벗어놓으면 얘는 신발 안 신고 뭘 신고 갔나? 뭐 학용품이 버려져 있는 것은 허다하고 여러분 그건 아이들이 건망증이 심해서 잃어버리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냥 잃어버리면 부모님이 또 사주니까 굳이 뭐 그걸 내 걸 잘 챙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풍족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고를 하지 않고 자라오다 보니까 청년이 됐는데도 사고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사고가 못 미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선교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선교학생들 보면 어느 때보다도 선교학생들이 훈련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박무사님께서 행사도 많고 해외 일정도 많다 보니까 선교학교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알차게 선교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교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정밀하게 세밀하게 교재를 받으면 다 이제 미달인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선교학교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얘네들 집으로 다 보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사고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 영적 세계는 사고를 깊이 해야 되고 그 교재 좀 말씀을 받아서 또 반응하는 부분이나 마음을 바꾸는 부분이나 또 마음이 이렇게 발전하는 부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사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해주면 이야기한 그 속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고를 깊이 하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발전이 더디고 영적인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는 사고를 깊이 할수록 발전이 오게 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접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고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1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2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인터넷 사업 이제 인터넷 쪽으로 발달이 될 때 전부 다 너도 나도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뭐 인터넷 판매하는 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택배회사의 주식을 한국의 유명한 택배회사의 주식을 많이 샀어요. 보면은 이 사람은 딴 사람들은 야 인터넷 사업이 앞으로 인터넷이 잘 되구나 인터넷 사업을 하고 그쪽에 뭐 투자를 하는 쪽을 생각해 이분은 야 인터넷 사업이 잘 되면은 택배 물량이 많아질 거고 택배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그 딴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투자하지 않을 때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기고한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야, 이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또 그게 돈과 또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발전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는 지치는 거예요. 1년 365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각국에서 가져오는 금은 보화를 축적하고 그걸 하다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발달했냐면은 철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철학보다도 더 높은 세계가 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철학은 그냥 좀 사람들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쪽에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무 생각 없이 철학 없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사냐. 그러나 사실 그 철학이라는 것은 삶에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 삶의 혜택을 보는 그 삶을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신앙의 길은 철학보다 훨씬 더 높은 세계에 있는 것이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결코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발전이 오고 재미가 있지만은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만 쫓아가고 육신의 욕구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총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다 정년퇴직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서 고스톱을 치면 전에는 이기려고 막 했는데 요즘은 져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패가 있는데도 일부러 엉뚱한 패를 낸대요. 그 친구가 막 이겨서 기뻐하는 걸 보면서 요즘은 그 재미로 고스톱을 친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상당히 생각이 깊은 분이죠. 이겨서 즐기는 그 기쁨보다도 남이 친구가 즐거워하는 그걸 보면서 이제 즐거워한다는 야 이분은 참 사고가 깊은 분이다.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도 일본에 가서 지내면서 일본어로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있던 사고가 깊은 분인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굉장히 사고를 하니까 사고를 깊이 하니까 어떤 부분을 또 이야기하냐면은 코로나 시대라서 사람들을 잘 못 만나는데 이제 목사님을 한번 뵈러 뭐 의논할 일이 있어서 한번 뵈러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아 이분이 목사님의 그 삶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고를 하면서 실제 목사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뭐 일이 바빠서 일이 많아서 1, 2년 뭐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을 목사님 저렇게 사시는데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목사님이 일을 해놓은 그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면서 파리가 지 아무리 열심히 날아도 부산에 있는 파리가 서울까지 못 가는데 서울 가는 사람 옷깃에 딱 붙어 있으면 절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님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일을 못하는데 내가 목사님 옆에만 붙어만 있어도 나도 이런 큰 일에 참여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여기는데, 야, 이분은 뭐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는 분은 아니고 복음은 듣고 또 예배에 뭐 한 번씩 이렇게 오시고 이러는 분인데 누구보다도 목사님에 대해서 크게 여기고 존경하는 게 사고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오실 때도 아내가 아니 당신 왜 그렇게 꼭 애인 만나러 가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아, 이 애인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나러 가지 하면서 자기 인생에 목사님을 한번 뵈러 오는 이 일을 가장 큰 일로 이렇게 마음에서 갖고 계시는데, 이런 사람이 사고를 해보면은 이 가치를,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지내다가 헤어질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은 이 사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높은 1차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사고, 3차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고를 깊이 해보니까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느냐 돕지 않냐, 내게 은혜 베푸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땅을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데 롯에게는 우선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봤을 때 요단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요단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롯의 두 딸도 또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고 산으로 가서 도망해서 지냈는데 두 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는 도리를 쫓아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손을 낳자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술 취해 있는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두 딸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이 되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은 늘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무리인데 사고가 못 미치니까 그런 영적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영적인 세계를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게 사고가 못 미치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스마엘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쫓으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사고가 굉장히 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냐면은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줍니다.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무란 가족 부대만 줘서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무란 가족 부대는 얼마 안 가서 금방 바닥이 나죠. 아는 게 아니라 금방 바닥이 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마주 앉아서 방송 대곡하면서 우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서 샘을 발견케 하고 샘과 연결되어집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약대 뭐 한 마리든 두 마리든 몇 마리에다가 생필품 좀 실어가지고 보내면 풍족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고가 깊으니까 그런 거예요. 며느리를 구하러 보낼 때는 보면 약대 10필에 온갖 좋은 걸 실어서 보냈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는 무란 가족 부대만 메워주고 보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빨리 바닥이 나야 하나님과 빨리 연결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고가 굉장히 깊은 거, 그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게 문제인데, 자,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게 왜 문제냐면은,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자기 편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복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자, 이기적인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때로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 그게 그 생각이 맞으면 맞다고 그냥 굳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고 이 복음을 방해하고 이 교회를, 교회의 흐름을 방해하는지를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은 땅을 팔아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땅 팔아가지고 땅값을 다 안 드리고 일부를 남겨뒀다 해가지고 죽냐? 그렇진 않죠. 그럼 그건 왜, 그 당시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자가 없었고, 그때 당시 흐름은 다 드리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 삶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이기적으로 이제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 거죠. 보면은 흐름에 맞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는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도로에서 차 세워놓고 네가 잘했니 뭐 내가 잘했니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뒤에 차 막히는 거, 차 밀리는 건 계산도 안 하고 서로 오르내 그러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무식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저 생각 없는 인간들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교통사고 나면은 뭐 사진 찍어놓고 마크해놓고 뒤에 차가 막히네, 우리 빨리 옆으로 차를 빼줍시다 해가지고 비켜주지요. 보면은 이제 그게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 교회는 캐손시티에 있어요. 마닐라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캐손시티에 교회가 있는데, 항상 일을 보기 위해서 마닐라의 중심부에 들어갈 때는 새벽에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차가 많이 막히냐면은, 선교사님이 아들이 필리핀에 왔다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마닐라 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아들 잘 가라고 하고 돌아오는데 아직 집에 도착을 안 하고 길에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한국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공항을, 비행기를 타러 가려면 최소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공항에 들어가고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아직까지 마닐라 공항에서 캐손시티 교회까지 아직 도착을 못한 거예요. 차가 얼마나 많이 막혔으면. 안 그래도 차가 많이 막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더 막힌대요. 보면은.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거 오르니 그러니 따진다고 차가 이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기적인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와서 네가 올랴 내가 올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한 사람이 있고, 물론 그 잘잘못도 100% 잘잘못이 아니라 뭐 70대 30이냐 이 정도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차가 막혀요. 그럼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겠어요. 여러분 공항 가는 사람은 미리 나왔는데도 차 막히니까 초조해하다가 더 많이 막혀가 비행시간 점점 다가오면 비행기 놓치는데 하고, 또 약속 있는 사람, 뭐 또 계약 있는 사람, 뭐 또 가족을 만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둘이 오르내 그르내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 뒤에 막혀 차가 막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이 네가 잘해 내가 싸우면서 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뒤에 차가 막혀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 생각하면은 네가 올리 내가 해서 안 하고 비켜줘야죠. 보면은 그럼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까? 두 사람 중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옳은 거에 둘 다 잘못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하는 거, 둘 다 수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는 옳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얼만큼 교회에 피해를 주고 영적인 흐름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그건 생각지 않아요. 교회 전체에는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내가 옳으냐 그러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옳아도 자기가 옳은 생각이 잡혀서 옳아도 영적 흐름을 가로막고 있으면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가로막을 때 큰 죄가 되는 게 나오미의 삶을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와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냐? 여러분 그건 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근이 와서 모압에 내려가고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가고 다 잘 되면 어떡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 와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훨씬 더 편하게 잘 지냈다가 오고 모압에 내려가 더 편하게 잘 지냈다 오면 다 애굽에 내려가고 다 모압으로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영적인 흐름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 길에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도 아내를 잃어버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갔을 때 역시 그 삶에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반대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하려면은 내가 봤을 때 옳으냐 그러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 1차적인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은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옳으면 뭐해요? 교통사고 나서 뒤에 수많은 차들이 막혀 차로 꼼짝하지 않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옳으냐 그러냐 따져서 자기가 옳으면 뭐할 거냐는 거예요. 뒤에 그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옳음인 거예요. 그게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나라는 사람이 얼만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 뜻이 뭔데 내가 이 교회의 영적인 흐름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느냐 그것까지는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나 또 아니면은 사역자나 공통적인 것이 이 영적 이기주의 속에 딱 잡혀 있으면서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서운한 것이 오고 섭섭한 것이 오면 그걸 그대로 그 마음에 굳혀놓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면은 그렇게 못하죠. 보면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인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에 가서 우주 공간에 가서 지내는 이소연이라고 우주인 선발했는데 3만 6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우주인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용이 그 최초의 우주인 하나 만드는 비용이 약 26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256억 정도 들은 걸로 제가 아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에는 우주정거장이 없으니까 소련에 그 러시아에 우주정거장을 빌려서 거기서 우주에서 한 11일 정도 생활을 하고 왔는데 어떤 논란에 사로잡혔냐면 먹튀 논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게 2년이었습니다. 하고 나서 미국에 유학을 갔고 박사 과정을 갖는가 했던 MBA 과정을 갖는가 유학을 갔고 그다음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국적을 바꿔버리면 우리나라의 최초 우주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국적이 미국 사람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먹튀 논란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260억 가까이 도는 데를 투자했는데 이제 문제는 정부에도 문제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을 활용할 어떤 그것들을 잘 마련해놨으면은 계속해서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의 생각, 이분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아 내가 뭐 11일 동안 우주에 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먹고 사느냐 그 이야기만 가지고 물론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싶고 다른 걸 배우고 싶어서 이제 유학을 갔겠죠. 그러나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 대학 병원에서 의사 선생으로 평생을 몸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를 하며 의대 교수를 하면서 대학 병원에서 의사 생활하는 분들 사실 대학병원에 뭐 의사들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 병원을 해가지고 잘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 의학의 발전과 제자들을 훈련하는 양성하는 이쪽에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버는 의사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케냐의 나이로비 대학의 완잘라 교수님이라고 영문학 박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의 월드캠프에 와서 한국의 이 월드캠프에 참석해서 직접 젊은이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이 월드캠프를 케냐에 가져가고 싶다고 간절히 원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케냐에 선교를 가서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서 월드캠프를 할 때 케냐가 이제 해외 월드캠프 첫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돼 엄두가 안 나서 어떻게 이 일을 할까 했는데 그 교수님이 생각나서 이 월드캠프를 케냐에 가져가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분이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 월드캠프에 의논을 해야 되겠다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월드캠프를 아름답게 이 케냐의 청소년부와 MOU를 맺고 청소년부에 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정말 은혜롭게 월드캠프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출마를 했을 때 선거위원장으로 그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교수님에게 장관 자리를 제의를 했어요. 장관 자리를 하나 주시려고 제의를 했는데 이 교수님이 거절을 했어요. 나는 교육자다. 여기까지다. 나는 대학에 제자들 양성하고 젊은이들을 키우는 부분을 위해서 남겠다고 이제 정치 쪽에 발을 안 내디딘 거예요. 장관을 주겠다고 장관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케냐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어느 정도로 존경을 받냐면은 케냐에 케냐 항공이라고 항공사가 있는데 이 항공사에서 이 교수님에게 평생 이 케냐 항공을 무료로 타고 다닐 수 있는 무료 항공권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케냐 항공을 이용하면은 이걸 무료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근데 이분이 정년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는 그 무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걸 반납을 했어요. 평생 준 거니까 자기가 타고 다녀도 되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누리겠냐면서 또 그것도 반납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왜 월드캠프를 케냐에 가져가고 싶다 했냐면은 자기가 장관 자리도 마다하고 학교에 남아서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교육하는 쪽에 남았는데 평생을 교육을 했지만은 이 영문학의 발전은 가져올 수 있지만은 젊은이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보고 한국의 월드캠프를 통해서 변화되는 젊은이를 보면서 정말 자기가 원했던 일이 이 일이었단 말입니다. 장관직도 마다하면서 원했던 것이 바로 그 일이었기 때문에 월드캠프를 케냐에 가져가고 싶다고 간절히 원했던 분인데, 자 이렇게 자기 인생을 위하고 자기 삶보다는 제자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이런 쪽에 마음을 두고 자기를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도 사실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 수많은 곳에 강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에 가서 올라가서 이제 지내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강연을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야 꿈이 나도 우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정말 저분처럼 야 우주에 가서 한번 지내봐야 되겠다 하면 우리나라에 이 우주 산업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왔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축구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야 나도 저 선수처럼 유럽 무대에 가서 뛰는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니까. 그럼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실 이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다면 훗날 이 아이들이 뭐 20년 30년 뒤에 이 우주산업에 뛰어들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런 분야에 발전이 올 수 있겠나, 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나라에서 2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우주인을 만들었을 때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야 우리 이분이 수많은 곳을 다니고 강연을 했는데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니까 그만두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막 그쪽에, 그건 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뭐 잘못된 건 없지만은 야 자기 인생을 한번 희생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신앙도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자기를 위한 삶은 지극히 1차적인 삶이고 그 삶의 결국에 가면은, 자기를 위한 삶의 결국에 가면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1차적인 사고를 따라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 세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역자님들이 뭐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복음 위에 살면 되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의 일을 해보면서 옆에서 이제 박 목사님의 삶을 보고 박 목사님 마음을 보면서 목사님이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은 우리 사역자들이 전부 다 이제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틀 안에 갇혀서 그냥 자기 사역하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 위하고 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막 책망하고 또 막 간섭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갇혀 있는 그 틀 안에서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서 벗어나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다 귀한 일꾼들인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눈을 뜨는 게, 야, 전 세계를 우리가 전 세계를 우리가 움직여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주도해 간다는 것이, CLF를 했을 때 수십만 명의 목회자들이 CLF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 9월 달은 우리 선교회 일정을 연간 일정을 쭉 잡을 때 뭐 CLF도 있고 월드캠프도 있고 대전도 집회도 있고 쭉 있는데, 이제 9월 달은 비어져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박 목사님 귀빈과의 면담으로 해서 9월 달을 비워놨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제가 맡은 나라는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 각자 맡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륙별로 맡아서 일을 하는데, 제가 맡은 나라는 서북아시아라고 해서 뭐 인도, 중국, 네팔, 대만, 몽골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의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 인사들과의 어떤 면담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뭐 부통령 아니면 뭐 대통령 영부인 뭐 장관 막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잡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서북아시아에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를 좀 해보니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아, 9월 달에는 명함을 못 내밀 것 같고 미리 8월 달에 미리 준 VIP쯤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미리 좀 면담 시간을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미리 일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 또 많은 뭐 대만에 또 중국에 인도에 또 많은 분들과 목사님 인터뷰를 8월 달에 미리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면담을 하면 참 귀한 복된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런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선교회라고 할 수 있고, 박우수 목사님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나가기만 하면은 전 세계 600개가 넘는 방송사에서 방송을 내보내주고 있는데, 인도에서도 인도에 남부 쪽으로는 기독교 방송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네 개의 방송사에서 목사님한테 면담 요청을 하면서 MOU를 맺자는 거예요. 이제 점점 MOU를 맺는 방송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방송사에서는 이 콘텐츠가 돈인 거예요. 우리 선교회를 보니까, 야, 목사님 메시지도 좋은데다가 그 다음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도 좋은데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영화도 만들어내지, 또 그 다음 뭐 부활절 칸타타도 만들어내고 크리스마스 칸타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우리 콘텐츠들을 무료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MOU를 맺는 분들은 잘하는 거죠. 러시아의 TVN 방송사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 방송뿐만 아니라 자기 방송사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제 그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사실 우리가 러시아 TVN 방송국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게, 그게 이스라엘에도 방송이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박욱수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국장님이 직접 목사님에게 요청해서 그런 MOU식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꿈만 같은 일들이죠. 박 목사님은 우리를 볼 때 다들 이 세상을 다 복음으로 덮고 이 세상에 큰 일들을 해나가길 바라는데, 제 자신도 그러했고 많은 사역자들이 그냥 자기 사역을 하고 머물고 있었는데, 야, 이게 이기적인 사역이구나, 그냥 내가 맡은 일 그냥 내 교회에 맡고 내 사역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은, 목사님이 원하고 목사님 우리 사회 때문에 답답해 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자기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활 속에서나 아니면 일어난 일 속에 잘못한 그 잘못만 생각하지, 야, 내가 이 성교의 큰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교에 먼저 된 사역자일수록 죄가 많죠. 보면은 여러분, 성교에 먼저 된 사역자들을 앞에서 일했던 사역자일수록 죄가 많은 게 그걸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10년 전에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고 20년 전에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틀 안에 갇혀 있어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틀 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시작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이 11장 전체가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계속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서는 자,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다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또 아니면은 구원받고 난 그리스도인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삶을 계속 힘있게 달려가기 가고 더 폭넓게 복음을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책망입니다. 책망.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은 뭐 좀 은혜를 입고 뭐 좀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 금방 교만해져서 아무짝에 쓸모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책망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1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되는데 이 연달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일에 익숙하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책망받는 것도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안 들어본 사람은 책망을 잘 받을 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서울대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서울제일교회가 있었는데 서울대역 입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가는데 사람들이 서울대를 가는 길이 여러 가지인데 서울대를 가는데 IQ 따라서 서울대 가는 게 달라지는데 제일 IQ 낮은 사람이 서울대역 입구 2번 출구에 나와가지고 서울대 입구에 여기 내려서 서울대를 가는 사람이에요. 서울대 입구역이니까 거기가 서울대인 줄 알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서울대까지 가려면 한참 버스 정거장 몇 정거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역 입구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서울대 입구에 내리는 사람도 또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서울대 입구에서 그 자기 원하는 건물까지 가려면 그 안에 버스가 다니거든요. 서울대 안에 서울대 얼마나 큰지 버스가 다녀요. 거기 순환버스를 타고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은 또 미련한 사람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학생 여러 명 구원을 받았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단순하더라고요. 보니까 얘네들이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맞다 싶으니까 이 말씀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배당은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정말 얇은 합판으로 그냥 칸막이 해놓은 합판 두 장으로 칸막이 방음도 안 되고 뭐 그냥 열악한 환경이죠. 건물 임대 건물에 우리가 그 당시 두 개층을 쓰고 있었는데 하나는 뭐 예배당으로 밑에는 숙소와 소예배당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예배당이 뭐 잘 지내겠나. 근데 와서 학생들 여러 명이 와서 예배당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는 또 쓰레기 비우는 게 또 일이었습니다. 밤에 되면 쓰레기를 내려놔야 새벽에 쓰레기를 가져가니까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얘네들이 뭘 좀 잘못해서 내가 지적을 책망을 하면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늘 칭찬만 받고 산 거예요. 적어도 뭐 서울대를 오려면은 뭐 반에서 1등은 기본이고 그 학생들 가운데서 뭐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친 중고등학교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친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야단을 맞아 받겠어요. 무슨 꾸지람을 들어 받겠어요. 공부 잘하지 착실하지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착실하면 뭐 꾸지람 들을 일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아이들 뭐라 그럴 때 왜 뭐라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뭐해라,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주로 그거죠, 그죠? 근데 지 알아서 공부하고 성적 좋고 뭐 전교 1등하고 지 알아서 공부하는데 뭐 꾸지람 들을 일이 뭐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뭐 큰 꾸지람 아닌데 적은 꾸지람인데도 그걸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무릇 징계가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책망 듣고 책망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나 책망 하나 요만큼 싫은 소리 하나 뭐 책망 하나 못 듣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책망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신앙을 배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신앙하면서 책망 안 듣고 책망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다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만 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내려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못 듣는 사람은 그냥 책망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잠언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여러분, 거만한 자를 사람은 책망을 딱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압니다. 뭐 책망까지가 아니라도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자기 걸 안 받아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채우면 도리어 흠을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책망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봤을 때 내가 뭐 마음이 높아. 그러나 책망을 해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높은지, 이 책망에 연달한 사람은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책망 안 듣고 세움만 받고 기공자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이 책망 듣고 또 지적받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세워주고 인정받는 삶은 살지 몰라도. 여러분, 사역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사역자들이 일꾼이 부족해서 복음의 일에 빨리 쓰임을 받고 빨리 직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학도병과 같아. 여러분, 전쟁에 군인이 부족하니까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기본적으로 잘 안 돼 있는데도 빨리 사역자가 되고 빨리 목사가 되고 빨리 직분을 받고 빨리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까지 높아져가지고 이 징계를 받는 부분에 연달한 자가 못 됐는데 세워져서 쓰임을 받다 보니까 어떤 신앙이 되느냐. 책망하고 징계하고 하면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교회가 감사하고 종이 참 종을 사랑하고 감사한데 떠나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해서 떠나겠어요? 서운하고 섭섭해서 떠나겠죠. 이 책망받는데 징계받는데 연달한 자가 못된 거예요. 익숙한 자가 못된 거예요. 세움을 받는 데는 익숙할지 몰라도 쓰임을 받는 데는 익숙할지 몰라도 이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못한데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뭐냐면은 왜 이런 책망과 징계가 주어지냐면 다시 히브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기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건 말하면 이제 절름발이 신앙과 같은 거예요. 한쪽 다리는 튼튼하고 온전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소아마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하니까 소아마비가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꼭 반에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소아마비가 있을 정도로 소아마비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게 한쪽 다리는 튼튼하고 좋은데 한쪽 다리가 소아 때 마비가 내가 자라지 않아 버리니까 저는 다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망은 사실은 영적으로 한쪽으로는 온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쪽은 한없이 부족한 절름발이 신앙인데 그래서 그걸 고침을 받으려면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괜찮은 부분만 보면은 온전한 다리가 있고 저는 다리가 있는데 한쪽으로 온전하고 괜찮으니까 괜찮은 신앙을 하고 괜찮은 사역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간섭하고 책망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쪽으로 저는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책망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마음이 낮은 사람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만은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문제는 저는 다리를 가졌는데 한쪽으로 보면 한편으로 사역 잘하고 뭐 은혜 있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한편은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한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문제는 자기 괜찮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만한 자가 되어서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면 미워하는 자. 그래서 교회가 싫고 복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한편 부족하지. 근데 사람이 교류를 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져 있으면 자기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자주 교류를 하는 교회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월드캠프도 하고 사역자들도 자주 가고 방목사님도 자주 가시고 교류를 하는 그런 지역의 사역자들은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못 갖는데 작은 나라고 교회도 작고 뭐 역사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 일어나고 있는데도 잘 교류가 없는 지역의 사역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있는 교류를 안 하니까 그만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마음이 높은 사역자들 와서 교제보다도 그냥 강남에 와서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삶을 보고 와서 좀 교류를 하고 그냥 있다 보면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교회 와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모임에 함께하고 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만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교회 뭐 안 가도 뭐 말씀 듣고 있고 일요일마다 말씀 듣고 뭐 신앙하고 있으면 됐지. 그런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그만함은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의 그만함을 갖고 있다가 책망 좀 듣거나 지적을 좀 받거나 그러면 헷가닥 나잡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고 책망을 듣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내가 한없이 한편으로 내가 은혜 입는 부분도 있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참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에 각 지체를 주셨고 지체에 각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늘 가까이 지내는 임 목사님, 뭐 연목 목사님 이분들 늘 가까이 있지만은 이분들 보면 내게 없는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진 은사도 있지만은 또 내게 없는 은사들이 저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그만큼의 삶은 그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그 부분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내보면은 내 부족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자들도 고립되어 살면 지난해나 뭐 내가 뭐 부족할 게 뭐 있다고 나도 은혜 있고 있구만 하면서 그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책망을 못 듣는 자가 좀 책망하면은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만 너를 미워할까 하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너를 사랑하리라고 했는데 미련한 자가 되고 그만한 자가 되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가 되어지고 가까이 해보고 교류를 해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이 보여지고 못난 것이 보여져서 이 책망을 듣는 부분에 연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를 안 듣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책망을 듣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지적을 받느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 그거는 월급 받고 살기 위해서 그 삶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신앙은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책망과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지고 책망이 주어진다는 것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주어지고 책망이 주어진다는 거고, 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9절하고 10절인데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100%.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하고 쭉 나오면서, 사랑은, 저는 거기에서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기억에 남고 제 마음에 좋은 게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랑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하고 넣어서 읽으면 딱 맞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분인데, 여기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책망하신다는 이걸 믿는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다음 절름발이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육신적이고 부족하고 무익한 자인지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쪽으로 저는 다리가 있는데, 형편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왜 책망을 못 받아들이냐면은 자꾸 자기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책망을 들으면 사람들한테 형편없는 자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육신적이고 정말 형편없는 자고 무익한 자인 게 보여지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두 채가 있다고 해봐요. 아유, 목사님 한 채도 없구만. 뭔 또 집이 또 두 채나 있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철거 지역에 집이 하나 있고 또 새 집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온다고 하면은 어디로 오라 할까요? 다 찌그러진 철거 대상 지역 헌집으로 오라 할까요? 새 집으로 오라 할까요? 새 집으로 오라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 내가 형편없고 못난 자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세우고 싶을까요? 예수님을 세우고 싶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세우고 싶죠.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죠.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하니까 형편없는 자가 되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형편없는 자인지를,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를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형편없고 무익해서 그래 예수님을 세우려면 세례요한의 이야기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 되고 내가 잘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다만 하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주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그거 말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애굽에 팔려간 노예잖아요. 형편없이 그냥 아무 짝이 아니 그냥 노예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간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정 총무로 세우고 그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러다가 또 감옥에 내려가죠. 또 거기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서 옥중 재판 사무를 다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요셉의 삶을 보면은 이 책망 듣는데 징계 받는데 연달한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참된 신앙은 이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는 여기에 연달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서 책망을 듣고 마음을 낮추고 저는 다리와 고침을 받고 그래서 나는 형편없는 자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줘서 귀한 사람이 되는가 하고 교회 안에 나라는 사람이 세워져 있어서 그 어떤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 다르죠. 보면은 방무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교회 앞에 뭔 잘못을 해서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면 내가 저 신발장 옆에 앉아서라도 말씀 듣게 하고 내가 청소라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나는 빌 거다. 여러분 목사님의 그 마음은 연달한 자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 사역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은 또 더더욱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귀한 신앙은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계속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책망 듣고 징계받는데 연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공자처럼 또 아니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책망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 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책망도 듣고 저런 책망을 들으면서 연달한 자가 되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고 사는 신앙이냐? 야, 내가 이런 걸 배워가야 되구나.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이 되려면은 간섭도 받고 받을 줄 알고 책망도 들을 줄 알고, 야, 내가 이렇게 간섭받고 책망받는 걸 싫어하는 게 그만한 자가 되어서 그렇구나. 근데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고 신앙을 못하니까 그러다. 아니,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 있어 거만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또 오히려 네 흠을 잡는다는 거예요. 교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무익한 자인 걸 안다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삶, 내가 책망을 들어도 또 징계를 받아도 아무것도 아닌 자 위치에 내려가도 소망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주고, 야, 저 사람 저 형편없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네. 요새 뭐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는 게 자꾸 나타나. 요셉에 맡기기만 하면 일이 잘 되니까. 가정 총무를 삼는 것처럼 세상 사람도 여러분 그게 보이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걸 볼 줄 모를까요? 여러분 보디발도 그걸 보고 또 전옥도 그걸 보고 바로왕도 그걸 보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걸 볼 줄 모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건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높으면은 그 사람이 일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원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괜찮은 것 말고, 그래서 그 고침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데 주님이 한쪽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전원 다리 한쪽 다리가,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내 허물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하심으로 메꿔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세워지는 것 말고 나는 형편없는 자인데 주님이 그 자리를 메꿔줘서 은혜를 입는 삶. 여러분 그 세계를 맛보면, 아, 내가 잘나야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형편없고 부족한데 주님이 나타나주고 주님이 일을 해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 전원 다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자로 무익한 자로 살면서 주의 은혜를 입는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징계나 책망은 다 있는 것이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연단한 자가 되느냐, 한두 번 받아서 연달한 자가 되는 건 아니겠죠. 보면은 운전도 그냥 한두 번 해봤다 해서 자동차 운전 베테랑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책망도 또 싫은 소리도 교회 안에 자주 들으면서 내 무익한 걸 발견하고 주의 은혜 입는 삶이 된다면은 어떤 삶보다도 더 복된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고하지 않고 살면 영적인 세계,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신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옳고 그름만 따지지 내가 얼마나 전체 피해를 주고 있는지, 영적인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고 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교통사고 나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고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데 그래서 주님이 징계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미련을 벗겨주시는데, 하나님 징계가 당시에는 절고 보이 슬퍼 보이지만은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정말 기공자처럼 책망 듣지 아니하고 또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를 높이고 그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섞여 살면서 책망도 듣고 지적도 받으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형편없고 못난 자인 걸 깨닫고 무익한 자인 걸 발견하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나타나는 것 말고 내가 형편없는 자이기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복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